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가 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쇼핑에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채 중독의 문제의 확인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청취자분들 중에는 부채 중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쇼핑 중독과 부채 중독의 관련성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쇼핑 중독과 부채 중독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쇼핑을 중독적으로 하다 보면 과다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 빚이 많아지게 됩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지면 빚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쇼핑을 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을 일명 부채 중독 또는 소비 중독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미국 회복 모임들을 보면 쇼핑 중독자 회복 모임보다는 부채자 회복 모임이 더 많고 실제로 쇼핑 중독자들이 부채자 회복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독 도박자들도 실은 부채 중독자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쇼핑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쇼핑 중독자 회복 모임이나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이 없을 경우에는 도박 회복 모임에 참여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모든 중독이 다 그렇겠지만요. 특히나 도박과 쇼핑 그리고 과소비 중독자들은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을 것 같아요. 소비 중독과 크레딧 카드 빚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비 중독을 일명 플라스틱 디지즈, 즉 플라스틱 병이라는 말도 합니다.
네, 플라스틱 병이라는 말은 뉘앙스가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 병을 의미하는 것 같으네요.
예, 모든 소비 관련 중독은 크레딧 카드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소비 중독자들은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어서 바로 크레딧 카드가 쇼핑 행각을 할 수 있는 티켓이 되므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갖고 싶을 때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즉시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지금 당장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다 큰 사람이 갓난아이 때의 고무 젖꼭지를 그저 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 중독자들은 물론 다른 중독 종류의 중독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이고 이미 크레딧 카드 사용 한도 액수가 초과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은행들은 크레딧 상한선을 더 높여서 또 다른 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중독자들은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 이자가 얼마인지를 잘 모를 것이며 소비 중독자, 강박적 소비자, 무절제한 구매자라면 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대부분 부채 중독자들은 매월 미니멈만 지불할 수 있는 한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총 부채 액수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못할 것 같으네요.
예, 소비 중독을 일명 나는 꼭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병, 영어로 하면 I've got to have it disease 이렇게 말들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만도 총 크레딧 카드 빚이 6천억 불이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네.
아마 소비 중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소비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옷장 안에 가득한 브라우스, 골프클럽, 구두들, 그림,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쇼핑 및 부채 중독자들은 내면에 뚫린 감정 구멍을 물품 구입 행위로 메꾸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카드로 외상 구입이나 주문할 때는 마치 성행위 시에 몇 분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이 짜릿하지만 이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독자들 쇼핑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것은 쇼핑이 일시적으로 위력과 통제된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하면서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모양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므로 쇼핑 중독자들은 스스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서 감정들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중독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쇼핑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위력이 있거나 또는 돈이 없어도 공허함과 하찮다는 감정은 자기 내면의 문제일 뿐이므로 단지 그러한 감정들을 없애버리려고 싶어 하기만 하면 회복 시작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쇼핑 중독자들은 자신을 수집가라는 말로 스스로 합리화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수집가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핑의 강박관념을 보이는 사람들은 야드세일이나 네. 벼룩시장 같은 곳을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보다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네.
평소에 TV 홈쇼핑 프로를 보고 나서는 평소에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물건들을 구입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TV 홈쇼핑을 보면서 전화를 들고 800번 무료 전화번호를 돌려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그 스릴감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아이템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마치 내 가족처럼 생각할 것이며 특히 그들과 연결된 것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전시간 쇼핑 사연에서도 구호 매장 언니가 잘 어울린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에도 없었던 비싼 옷을 샀지만 입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랬죠.
네, 중독자들은 항상 사람들과 단절된 기분을 지녀왔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쇼핑할 때와 소비할 때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물건들을 구입할 때에는 실제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은 술에 취해도 자신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합리화로 일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자기중심적이 되어 자신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계속 합리화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버리는 일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기 스스로에게조차 속이는 행위입니다.
네, 일부 소비 중독자들은 이미 소비나 크레딧 카드 사용을 중단해본 경험이 여러 번 있을 텐데요. 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회복 작업을 통해서 건전한 정서감정 대처 방법을 학습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네.
아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크레딧 카드 사용을 포기해보았을 것이고
네.
여러 번 스스로에게 절대로 다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것이지만 실패가 거듭되면서 자신을 소비 중독자로 인정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 중독자들은 그 엄청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간 열심히 일을 해와서 이제 거의 다 빚을 갚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다시는 정말 절대로 과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을 즈음에는 조금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서 마음에 불씨를 당기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서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느끼는 충동은 중독자들이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즉 쇼핑 중독자들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소비할 때에 다시 그런 좋은 감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록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쇼핑 중독자들은 그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과소비 이후에 엄습하는 후유증을 달래는데 쇼핑의
네.
최선이라는 그것도 잘 알고 있어서
네.
마치 도박이나 마약 중독자처럼 다시 반복하게 되며 재차 그리고 또다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 방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면서요. 크레딧 카드가 쇼핑과 부채 중독을 많이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채 중독의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중독의 증상들을 다음 1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상태가 불투명해진다.
본인은 구좌 잔고, 월부금, 융자금 이자, 융자 비용, 벌금 또는 계약 이행 사항들을 잘 모른다.
둘째, 친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 펜 또는 적은 액수들을 자주 빌린다.
이런 것들을 빌린 다음에는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습성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셋째, 저축 습관이 약하다.
세금, 은퇴 또는 기타 예상되는 비용들을 위해서 미리 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집을 만기일이 다 되었을 때에서야 당황하며 오늘만 살면 되므로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넷째, 중독적으로 쇼핑을 한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굿딜, 광고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충동적 구매를 하며 반환할 수도 있게 구입한 의류에 가격표를 그대로 붙여두거나 구입한 물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적인 재정 및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책임감을 이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상한 감각마저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현찰로 물건을 살 때보다 다른 감정을 느낀다.
마치 클럽에 소속된 감정, 사람들과 사회에 받아들여진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한 기분이 됩니다.
일곱 번째, 돈에 관해서는 혼돈과 드라마 속에서 생활을 한다.
한 크레딧 카드로 다른 카드를 지불하고 부도수표, 막아야 할 재정적 위기 사항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항상 벼랑 끝에서 삶을 사는 경향이다.
보험금 수표를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며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삶을 위험하게 살며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맞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잔고가 없는 수표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정상적으로 토의해도 될 금전 문제도 상의하지 않는다.
자신의 소비 행위를 부당하게 억제하거나 무한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열 번째, 지나치게 일을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해서 근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육과 능력과는 거리가 먼 막노동 일들도 합니다.
11번째,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처한 빈곤 속에서 생활하며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12번째, 곤경에 처하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절대로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과 안일한 기대를 합니다.
네, 부채 중독의 증상들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사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명품 중독 욕망과 유혹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등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도무지 절제가 안 돼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도 일단 명품관에 가면 구매 충동을 참을 수가 없어서 사들인 가방과 신발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네, 26살에 김서영 씨는 이제 직장 2년 차인 새내기 사회인으로 월급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에 드는 명품만 보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라고 고백했다. 김 씨는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직장에 들어와서 처음 만든 3개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얼마 안 되던 활급임이 모이면서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넘어 결국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다. 원래 명품은 훌륭한 물건 혹은 뛰어난 작품을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고가의 물건이나 유명 해외 브랜드를 자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 유독 젊은 층에게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명품이 국내 사회화의 문제로 지적되는 까닭은 전혀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명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며 빚더미에 오른 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명품 러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명품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은 20대에서 30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로 현금 구매는 거의 드물고 카드 할부가 전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할부가 가장 많고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치 않고 명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경우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대한 피해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명품과 유사한 모조품이 성행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예, 이렇게 요즘은 명품을 쫓다가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로 가진 자의 부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양극화 현상으로 해석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명품 중독도 피해가 대단하군요.
네.
요즘은 홈쇼핑 전문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홈쇼핑에 중독된 사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예, 마침 홈쇼핑 중독으로 나는 인터넷 쇼핑 중독이 돼가고 있네 하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대신 읽어주시겠습니까?
홈쇼핑 중독 쪽이 있다고 하더만 TV에서 그런 사람들 사례가 나오고 하면 어머 해도 너무했다 하고 웃어넘겼는데 가만 보니 나도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다. 조그만 사무실 격리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끔 오는 전화나 받고 간단한 업무만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만 무료 배송 이런 거 보면 정신없이 들어가 사진만 그럴싸한 나부랭이 옷들이나 소품들을 사 제끼는 것 같다. 집에서 입는 홈웨어, 사은품으로나 받을 만한 손가방, 써보면 가볍고 따끔한 싸구려 화장품들, 받아보면 소재나 사이즈도 제대로 맞지 않고, TV 홈쇼핑은 배송비라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건 무료 배송으로 왔다가 반품이라도 시키려면 반송비가 2,500에서 4,000원 정도 하니 그 돈이 아깝다고 별 쓸모도 없고 잘 입지도 않은 거 쌓아두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여성들의 사연만 들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의 쇼핑 중독을 하소연하는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인 7개월 된 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우리 신랑은 누가 봐도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인 가정이지요. 하지만 그런 면이 어떨 땐 갑갑하고 내가 정말 그 이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남편이 영업사원이다 보니 거의 돈 관리를 신랑이 하고 있는데 저는 수익과 지출을 모를 때가 더 많고요. 어제는 월급날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도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저축도 해야겠노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어렵다고 자기는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치사하게 제가 계속 용돈을 얻었어야 하나요? 이제껏 빚 없이 일정하게 저축하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신랑이 주는 대로 생활비만 받고 사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신랑은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긴답니다. 때때로 집안 살림에 필요한 것들, 컴퓨터 관련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은 대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다 필요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꾸 이런데 잔소리를 하다 보니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남편의 이런 쇼핑 취미와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신혼주부가 경제권을 가져서 남편의 소비 습관을 저지하려는 그 아내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쇼핑에 문제가 있는 아내가 남편의 제지에 아내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내용 같은 것을 소개해 주시면 쇼핑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간의 서로 입장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그 좋은 포인트를 생각하셨는데요. 그럼 이 사연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말과 같이 만사가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고 갖고 싶은 물건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실수라고 말했지만 진짜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했지요. 그럼 받아줘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트집 잡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다면 저야 할 말이 없지요. 빠듯한 살림에 아이들의 장래 문제라면 모른 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실수했다고 맨날 나보고 뭐라고 한다면 살기 싫죠. 누가 참고 살겠어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테니까 욱박지르지 마세요. 둘이 그래봐도 살림만 망가지게 되잖아요. 약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두 번 지켜주지 않고서 정말 힘들어서 살기 싫어질라 하네요. 당신 마음 모른 것도 아닌데 내 마음도 모르고 제가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라는 거 잘 알아요. 당신이 누누 일러줬는데 저도 약속 지키지 못한 것도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될수록 TV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눈 딱 감고 참아보겠어요. 약속할게요. 못된 버릇 잘 잡아줘서 당신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나만 나쁜 여자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잘해줬더라면 쇼핑 중독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죠?
쇼핑에 문제가 있는 아내는 자신의 쇼핑 중독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이해를 더 촉구하면서 본인도 노력은 해보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남편이 평소에 좀 더 정서적으로 신경을 써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젊은 부부들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사연에서도 TV의 과도한 상품 광고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연들을 통해서 쇼핑 중독과 그 부채 중독의 관련성을 더 이해하시기 쉬웠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 중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지리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적용하고 있는 15가지 지리문입니다. 본인은 정직하게 그리고 가족은 부채 중독자의 입장에서 각 질문을 청취하시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의 부채가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채 압박감이 당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괴롭힙니까? 세 번째, 부채가 당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번째, 부채 문제 때문에 당신 자신을 덜 돌보게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채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채무 이행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부채 압박감이 당신 가족의 복지를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고용주, 가족 또는 친구들이 당신의 총 부채 액수를 알까봐 두렵습니까? 아홉 번째, 어려운 경제 국면에 직면했을 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지나친 감정이 되거나 위안감이 생깁니까? 열 번째, 당신의 부채 압박감이 수면을 어렵게 합니까? 11번째, 부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술에 만취된 적이 있습니까? 12번째, 당신은 차용금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13번째, 당신은 크레딧 조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 통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까? 14번째, 당신은 압박감에 처하면 쉽게 무너져버릴 부채 상황에 엄격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15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부채를 정당화하거나 부채로 곤욕을 겪을 때에도 하룻밤새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합리화를 합니까?
당신은 몇 개의 질문에 해당되십니까? 이상 질문 중에 8가지 이상의 yes, 그렇다고 답변을 했으면 당신은 부채 중독에 문제가 있거나 부채 중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므로 오늘 당장 회복 변화를 위한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인생 교차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은 매혹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 중독의 올무가 되어버려서 더욱 절망, 질병, 폐망, 정신병 등 감옥 또는 자살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회복길은 좀은 힘든 도전이지만 당신은 당신을 자존심, 변제의 능력, 치유 및 개인적인 충만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더욱 확실하고 굳건한 회복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쇼핑 중독의 무기력함부터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복 도구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예, 부채 중독으로부터 회복은 전과 같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서 더 이상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고 하루하루만 견디며 살아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12단계 회복 모임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회복 도구들을 적용할 때에만 회복이 잘 될 것입니다.
첫째, 회복 모임에 참여해라.
부채 회복 모임에서 그간에 터득한 체험, 힘, 희망 등을 다른 참석자들과 서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회복 모임에서 받은 바를 새로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면 자신의 회복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기록을 유지해라.
그날 수입과 지출, 저축, 은퇴 및 부채 상환금 등을 매일 기록해야만 한다.
셋째, 기존 후원자들을 활용하고 후원자 역할을 해라.
회복 모임에서 후원자의 지원을 받고 다시 후원자가 되어주는 일은 모두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후원자는 새로운 회복 참여자들에게 12단계 회복 과정을 안내해주면서 자신의 중독 체험, 힘, 회복 내용 등을 함께 나눠주는 회복 중에 있는 부채 중독자들이다.
넷째, 압박감 해소 그룹 및 압박감 해소 모임을 이용해라.
회복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신과 다른 두 회복 참여 친구들로 구성된 압박감 해소 그룹을 만든다. 이때 다른 두 사람들은 통상 회복 프로그램 이행에 더 경험이 있고 최소한 지난 90일간 빚을 발생하지 않은 회복자들이어야만 한다. 이 모임에서 소비계획과 행동계획을 작성해라.
다섯 번째, 소비계획을 작성해라.
소비계획 작성에는 먼저 우리들의 기본 욕구들에 우선을 두게 하여 소비생활을 투명하고 밸런스를 갖게 해준다. 수입, 소비, 부채액 지불, 저축 등을 소비계획에 포함시켜서 겸손하게 계획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어느 정도 여윳돈도 있게 된다. 수입계획 작성은 수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게 하며 부채 지불 계획은 우리들이 빈곤 생활을 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라.
압박감 해소 그룹의 도움으로 부채 해소, 재정적 상황 향상, 또다시 빚을 지지 않을 목표 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행동 강령들을 작성해야 한다.
일곱 번째,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회복을 도모해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기타 대화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회복 참여자들과 자주 접촉을 유지한다. 아주 어려웠던 회복 단계들을 이행하기 이전 그리고 다음에도 다른 회복 참여자들과 요점을 이야기해봐라.
여덟 번째, 부채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해라.
은행, 융자회사,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선전과 상품 광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지해서 늘 우리 자신의 부채 중독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부채 중독이나 소비 중독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재정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만 한다.
아홉 번째, 회복 봉사를 해라.
우리들은 개인 간의 회복 모임 중에 회복 그룹 간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봉사는 우리들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우리들은 회복 봉사를 통해서만 그간 아낌없이 받아온 회복 도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열 번째, 익명성을 이용해서 내면 감정을 표현해라.
회복 모임에서 가능한 익명성을 실천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회복 참여자들에게 말할 때에 자유롭게 내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부채 중독의 문제 확인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라디오 회복 방송을 통해서 쇼핑과 부채 중독의 관련성, 소비 중독과 크레딧 카드 빚, 그리고 쇼핑 행위 유형들과 쇼핑 중독 야기 요인들, 플라스틱 병, 부채 중독 증상들, 부채 중독 사연들, 명품 중독과 홈쇼핑 중독, 부채 중독 자가점검 질의문, 그리고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의 회복 도구들 등을 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채 문제로 삶에 힘드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채 문제가 있는 분들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용기를 위해서 새로운 날이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한 쇼핑 및 부채 회복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그리고 부채 중독으로 고통받는 모든 한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제가 오늘을 낭비하거나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행한 일은 제 인생의 하루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은 영원히 가버려서 제가 행하여 온 일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쇼핑 중독 회복 시작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그 자리에 남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쇼핑 중독 회복 방송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기하지 기도.